참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하늘도 아주 파랗지 않게 높은 구름이 떠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자연 속에 나와서는 자연이 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을 감사하는데,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늘 의식하는 거지만 어찌 보면 사람의 관계만큼이나 어려운 게 없어요. 특히 에덴에서는 화평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일그러지고 또 찌그러져서 사람들이 대상을 볼 때에도 좋은 면보다는 나쁜 면을 더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를 봅니다. 이 자본주의의 병폐, 민주주의의 병폐라고 그러죠. 자본주의의 병폐는 모든 것을 가치로 논합니다. 이게 가치가 있느냐? 쓰임새가 있느냐? 그렇게 논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들은 어땠습니까? 도태시키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도 유능한 사람만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무능하고 힘없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이게 병폐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이는 모습이나 유능함의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적인 귀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이죠.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다 보니까 이 교육에서도 오로지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육의 양상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수틀에서 국수를 갖다가 밀어넣어서 만드는 사람을 꼭 일변도로 그렇게 만듭니다. 정경이 자매 국수 잘 기계에서 빼내죠? 어디 있나요? 그 국수를 빼가지고 그 국수로 밥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틀을 거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재료가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틀을 거쳐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수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을.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있어서 대단히 역성경적인 교육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외 없이 그런 성향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됩니다. 재료가 다른데 사람이 성격도 다른 것도 재료가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른 것도 그렇고 크기도 다 각자잖아요. 우리 사회라는 우리 강원구 집사께서는 한 180대지만 저는 160도 안 됩니다. 비교 의식을 지금 없애자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화라고요. 하나님은 아주 기묘한 조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길쭉한 꽃대가 있는가 하면 아주 땅에서 나는 민들레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같은 시스템, 기계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기계는 시스템입니다. 이 교육적인 시스템에 밀어넣고 꼭 같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이런 오늘의 교육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비행기도 설교를 듣느라고 상당히 요란하네요. 제 설교를 잘하는 건지 비행기도 와 하고 가는데요. 자, 이렇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는 외면으로나 그의 어떤 기능상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귀하고 어느 사람은 덜 귀한 그런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도 그렇죠.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이게 사회가 지금 추려내는 대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중매체라고 하는 TV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도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갖다 부추기는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청률이 높다고 그러죠. 그것 또 하나의 시대의 병폐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겁니다. 사람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서로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할 때,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 가치에 있어서는 결코 귀하거나 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유능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귀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이걸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는 님자를 뒤에 사람 뒤에 붙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경우에는 광고를 할 때도 이종배는 뒤에 님자를 안 붙여요. 지나칩니다. 또 성도님들은 하는데 어느 장로님은 하는데 이종배는 님자 안 붙여요 이제. 근데 하나님 앞에 님자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등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귀하고 또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 말씀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무들이 그래요. 가지를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옳다고 하네요. 그럴지라도 역시 아니 나무들이 손뼉친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우리 인간관계에서 삶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하겠는데 대개 이 사회 현실적인 사회는 지금 경쟁의 관계입니다. 경쟁의 관계. 그래서 너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회는 그렇고 불신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뒤에 가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면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동일한 가치를 가진 형제요 자매요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사대주의라든가 이런 데 익숙해가지고 주종의 관계를 좋아해요.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이런 걸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주종의 관계.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으면 거기는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그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창조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주종의 관계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이후로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 가족의 관계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종이지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 자녀입니다. 이런 귀중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상속하는 거지요. 아들이 아니면 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니까 상대적인 논리에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에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어요. 키 크고 적은 것 이것이 그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렇지만은 거기서 나온 동화가 뭐예요? 걸리버 여행기라는 거예요. 어느 소인국에 갔더니 키가 적었던 걸리버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또 대인국에 갔더니 자기는 아주 개미처럼 적은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은 결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적은 사람은 좁은 굴을 들어갈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키 큰 사람은 높은데 숨겨놓은 걸 내려먹을 때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다르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람으로서 사람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결국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류가 출발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든 바닷가에서 뭐가 올라와가지고 생물이 되고 이런 가치도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들먹일 필요는 없지만은 사람을 최초로 살게 하신 건 뭡니까?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이 가정은 결국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정도 경쟁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경제적인 주도권이 누구냐? 교육에 대한 주도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가정 속에서 싸움을 한다고요. 경쟁 관계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한 몸이 싸우면 상하는 게 제 몸밖에 더 상하겠습니까? 이 경쟁의 관계는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역할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결국 서로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가정에. 근데 건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세 사람이 다 주인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은 에이 설마 그러려고 이종배가 권위가 얼마나 센데 저 두 여자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정이라면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주도권 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상대적인 모습에서 그런 가치를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교회도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이걸 가지고 싸운다고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종배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이종배도 교회의 주인입니다. 저 손님 아닙니다. 저도 소명 그리스도 교회의 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서 결국 주도권 다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가정이건 교회건 주도권 다툼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회 속에서 이권이 없는 사람들은 관계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면 제자리에 갈지 모르지만은 가정과 교회는 주도권 싸움을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안는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상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인 논리에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좋다, 누가 못하다, 누가 오래됐다, 늦게 됐다, 이게 하나님께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이런 귀한 교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가정 에덴이 범죄론에 깨어진 이후에는 이 지상에 온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거지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은 본문을 자세히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어요. 죄송합니다. 이 복권 얘기를 해서. 복권을 샀는데 그 번호를 갖다가 노트를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복권은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호주머니를 복권을 넣은 채로 빨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마 세탁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넣어놨던 이 복권이 완전히 글자나 이런 그 종이의 흔적은 간 곳 없이 완전히 종이 뭉치가 돼 있어요. 마치 손뭉치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1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 복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되게 기분은 좋았지만은 많은 거지요. 자,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비유했지만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실제로 복권에 높은 등수에 당첨돼 가지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그러죠. 이렇게 어리석고 유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사람은 범죄 위에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종배도 부족하고 동정의 씨도 부족하고 이나인이도 부족해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부족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아십시오. 저 사람이 완벽하다. 어떤 분들 제가 완벽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재실에서 뭘 가지러 집에 갔다가 서재실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기 이를 데 없고 생각도 기억력도 그렇게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가 부족하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남을 보십시오. 그러면 부족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좀 낮게 보일 겁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죠. 장애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부분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이 경쟁체제에 있기 때문에 힘을 잃게 만듭니다. 낙심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그리고 뭐예요? 아까 가정, 교회 얘기를 했죠. 이 가정과 교회의 서로 인간관계, 가족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만이 도구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유용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 자체로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아직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생명이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로 귀하게 여겨야만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라. 예수를 통해서 불쌍한 존재가 영광의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유용한 겁니다. 모두가 불쌍한 존재인데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요. 그래서 십자가가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들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는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상대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귀중할 뿐만 아니라 저기 저 사람들 모두에게도 귀중한 것. 십자가 아래 한번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를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더 이상 내가 쳐부셔야 될 그런 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회복함으로써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랑,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간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가치를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더 이상 사람을 상대적인 가치로 경쟁의 상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밖에 사람들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을 회복한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 상대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죽을 때까지 상대적인 가치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고 평가하고 싸우고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마 뭐 게임을 하겠죠. 근데 그건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 세상하고 다른 게 뭡니까? 서로 뭐예요?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경쟁이지.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암흑이처럼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내가 변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팽개치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본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는 낫다 나는 못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의 평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목표고 최종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까지 자라십시오. 제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말이죠. 예외 없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목표,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적인 그분의 목표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상대를 비교하지 말지요. 또 그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살 때 비로소 신앙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세상과 비교해서 교회가 귀하고 다른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귀한 걸 압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 어떤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용서의 관계다. 격려의 관계다. 비교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도 아니고 오후에는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풀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우리의 절대적 가치는 바로 인간의 최고의 모형이고 최고의 회복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푯대로 삼으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가치로 삼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가지고 옆에 형제, 자매, 가족을 보십시오. 행여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정에서 주도권 싸움을 가정에서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싸움이고 어리석은 경쟁입니다. 가정을 힘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그런 가정의 관계를 지속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기쁨과 감사가 머무를 거고, 그런 데서 우리가 비로소 영역이 쉴 수 있고 이 경쟁 속에 사회 속에 나와도 돌아갈 가정을 생각하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